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가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곡의 가사처럼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 자녀 세대에게도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에스더 자매님. 그리고 내 마음 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뻐요. 오늘도 우리에게 배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조선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러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곳, 가장 편안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감정이 오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맞아요.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가족 사이에서는 괜히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가정을 통해 믿음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도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남긴 고백입니다. 그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일을 겪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국 믿음을 택하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결단을 먼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이 아니라 내 집까지 말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가정의 분위기가 신앙의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 길이 개인의 길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꼭 평온하고 완벽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도 가정 안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정말 길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가정 안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또 한 가정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기록된 가정 중 하나이죠.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도 경쟁처럼 되어버리죠.
맞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아이를 낳는 문제로 경쟁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종을 통해서까지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아버지 야곱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가 시작되죠.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야곱의 가정은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서도 일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 속에서 가족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벽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탕자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 유산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렇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돌아갈 용기를 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했던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를 안아줍니다.
네,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들을 책망하기보다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합니다.
가정이란 결국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있는 곳.
맞습니다. 성경 속 가정들을 보면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갈등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직접 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가정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여호수아의 고백을 생각해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기만 할 수는 없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신다면 그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 위로가 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오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남조선의 찬양 중에요. 주의 가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지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작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나누면서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 그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내 맘찬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자매님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저는 저의 지금의 가족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고 저만 하나님을 믿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불화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때가 많은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불화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 그 가정에 신앙의 유산이 있던 가족이 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 명절에 가서 가정 예배라는 걸 처음 드려봤는데 엄청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저희 아이에게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도 함께 자라고 아이도 자라나고 우리는 평생 그 구원을 이뤄가면서 살아나야 간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가정이 주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더욱 사랑하며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의 가정 함께 들으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일형제님, 날씨가 조금 이제 더워지기도 하고 네. 뭐 여름이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향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향기를 또 맡으면서 아무리 우리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인류의 것으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과 늘 부어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돌아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롭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들을 향기라고 표현하시니까 저도 좋은 향이 제 코끝에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저도 느껴집니다. 네.
광야학교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죠.
네, 지난주는 의가 과연 몇 개의 종류가 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광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우선은 하나님의 의, 창조되지 않은 의와 이성적 피조물들에 속한 의로 창조된 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창조된 의는 또 율법적인 의이기도 하고 복음적인 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된 의는 두 가지 다 포함을 해요. 자, 율법적인 의란 한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언되는 것.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또는 율법의 성취에 그 사람의 순종이 수반되는 것.
네. 맞습니다.
또는 예를 들자면 타락 이전의 아담. 이 율법적인 의가 그에게서 보였죠. 또 천사들, 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율법적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창조된 의 또는
또 다른 종류,
한 종류인 복음적 의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분의 율법, 다른 분이 율법을 성취하고 이행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킨 그러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적인 의를 보편적인 의와 특수한 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살펴본 것은 그냥 보편적 의만 살펴봤죠. 보편적 의가 뭔가요?
네, 보편적 의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보편적 의는 다시 완전한 의와 불완전한 의로 나뉩니다.
네.
네, 완전한 의란 네.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율법들에 대해 내적으로 순종하고 외적으로도 순종하는 한마디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을 말하는 네. 것이고 불완전한 의는 율법의 모든 요건들을 다 준수하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되 율법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막 이제 시작한 상태의 초보?
네.
어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의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불완전한 의는 다시 철학적인 의, 또 기독교적인 의로 나눌 수 있어요. 철학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철학적인 의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덕에 대해 불완전해요. 뭐 명확하지는 않아.
네.
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알게 되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 아, 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나 마음의 뜻들, 이것들을 이제 철학적인 의라고 하죠.
네, 또한 불완전한 의의 또 한 가지인 기독교적인 의는 중생 또는 하나님의 신적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이것 역시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철학적인 의보다는 더 탁월하고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적인 의도 불완전한 의예요. 지금 이제 철학적인 의나 기독교적인 의가 다 불완전한 의에 포함된 거잖아요.
네.
완전한 의 아니고. 자, 그럼에도 기독교적인 의가 철학적 의보다 탁월하죠.
네.
또 완전하고요. 왜냐하면 중생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율법에 대한 순종하는 것들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통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위는 비록 불완전하고 철학적인 의 사람들과 같을 수 있으나 의미나 그것이 실제 효력에 있어서는 훨씬 탁월하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의와 칭의는 서로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였는데요.
네, 의란 율법에 일치하는 것 또는 율법에 성취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그렇죠.
것이고 칭의란 바로 그러한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그래,
말합니다.
맞아요. 칭의도 의처럼 율법적인 칭의, 복음적인 네. 칭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네, 율법적인 칭의란 하나님과 율법에 일치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복음적 칭의란 복음적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를 전가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칭의냐 아니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칭의냐 그런 차이가 또 있다고 했었고요. 복음적 칭의는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사기에다가 주사액을 넣어놓고 바늘로 해서 그 주사액을 우리한테 쑥 집어넣으면 약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약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고 말할 때 아이도 죄인이니까 의롭다는 약물을 집어넣어서 의롭게 해줘야 돼라고 하는 것이 칭의냐?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의를 근거로 해서 아 그래 너 용서해줄게. 예,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 그게 칭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59문, 60문 이번 주 내용을 새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9문 질문.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또한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0문 질문.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극심한 죄를 범하였고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여전히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에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전가시키셔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입니다.
네. 이번 주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죠. 60문의 네 번째 주제를 하는데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는 무엇인가? 뭘까요?
우리를 이 땅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그 의의는
네.
율법에 일치하는 것도
네.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믿음도 아닌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루신 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형벌이다라고 말해도 되고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뭐 잘한 거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아, 예수님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너 맨날 죄 짓고 살았잖아. 그래도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이제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죠. 자, 그러면 그 의, 그리스도의 의죠.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로서 결코 당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기꺼이 행하시고 당한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인성을 입으신 것처럼 사람이 되심,
네.
율법에 굴복하신 것, 가난, 수욕, 연약함, 고난, 죽으심과 같은 것들로 그분이 잉태되는 순간에서부터 영광을 입으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우리의 의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상은 율법을 성취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형벌을 당한 거죠.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신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걸 선포하는 구절들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놓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10절, 로마서 5장 19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로마서 4장 7절,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산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잘한 거 있냐? 맨날 못했는데 그렇게 혹시 말씀하신다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의 인성의 거룩하심으로써 그것 한 가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의 순종으로써 그렇게 둘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을 읽을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아멘. 그리스도의 인성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순종의 필수적인 요소죠. 그 스스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야 우리를 위해 순종을 행하시고 보상을 이루게 될 테니까요.
그래요.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고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근거가 되는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의로움과 관련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사무엘행전님 생각해보고 한번 답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성적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이고요. 두 번째 질문,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성적 피조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느냐인데요.
네, 질문이 어렵습니다만.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성적 피조물의 경우는 천사들의 경우처럼 율법에 본래적으로 일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죄인이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는 것으로 근거로 해서만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대답을 잘하셨는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보충 설명할 것이 있어요.
네.
아무튼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라고 선언받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칭의와 관련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우선 칭의를 받기 전에 사람들의 행동들은 거룩하지 못하죠?
네.
네. 자, 그럼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다라고 해도 행위는 여전히 불완전하죠.
그럼요.
내 생에 가야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서 완전해진다 해도 그 행위들이 과거의 죄나 지금 뭐 저와 우리 사무엘 형제님의 심령을 짓누르는 죄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완전해졌다고 해도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는 결코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뭐 두 번째 질문과 답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네, 그 세 번째 질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공로를 세울 수 있느냐 질문이 뭐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답은 절대 그럴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는데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무익하다.
무익하다. 왜? 그 전에 지은 죄 그건 어떻게 뭐 보상하겠어요. 지금 아무리 잘해도 또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작은 열매들일 뿐인 거죠.
아멘.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거죠. 아니 그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뭐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네. 자, 그럼 우리의 의로움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첨가시킨다라는 뜻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도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순종이 공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엄 때문 즉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다 순종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네.
그러면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도 무익한 종이 되었으니 우리 죄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 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더한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도 역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지위와 존귀함을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공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로가 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60문의 네 번째 주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는 무엇이냐를 마치고요. 다섯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인데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 주변에서도 어떻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사실 그렇긴 하죠.
네.
뭐 말하자면 이제 저쪽에 있는 저 사람 건데 그걸 내 거라고 말한다면
그렇죠.
이거 의로움도 그 사람이 착한 일인데 나까지도 덩달아 착해진다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보상 또는 순종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주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만약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기독교 신앙은 이제 다 무너지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상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그 의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작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거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우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하신 거니까. 자, 그런데 다른 한 가지의 방식이 또 필요해요. 그래야지 진짜로 우리 것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 번째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며 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책에서 해방시키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첫 번째 작용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게 소용이 되도록 하시며 또 그것을 근거로 마치 우리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또는 최소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보상된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의의 전가.
그러면 전가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그러면 칭의는 이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 이제 의 배우고 그다음에 칭의 배웠잖아요. 네. 칭의가 뭐냐.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건데 언제 의롭다고 해주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끝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거죠.
아멘.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 형제님이 이제 여자친구에게 점심을 사준다고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네. 여자친구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싫어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고자 하여도 받는 쪽인 우리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유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이야기는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바꿔 말하면 믿음은 은혜야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의 전가나 믿음이나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순서상으로 볼까요? 자, 의가 먼저 전가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왜 믿어요?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네. 우리가 믿어야지 칭의가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제60문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나눠볼까요?
네, 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의 전가나 그리고 믿음이나 이 모든 것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큰 은혜로 그리고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고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와, 참으로 진짜 비겁하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론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빗어가시고 성령님께서 준비시켜주시고 그때마다 드려야 될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때에 맞게끔 허락하시는 것. 이 모든 여정을 저도 인생을 잠시 돌아보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긍휼. 아이고 안 됐어. 아이고 안 됐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떠먹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